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순환의 때가 다가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비스듬히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가 그 식사할 때 자리가 아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보고 또 이렇게 앉아서 아주 편한 자세와 편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마주 앉으셨다 그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그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원하고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인데요. 그동안에 해왔던 성만찬과는 예수님께서 다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이 지금 이 땅 위에서 하시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월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알곡을 다 거두어 들으실 때 유월절이 하늘나라에서도 완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거두어 들었을 그때죠.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서 축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그랬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우리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죄악에서 건심을 받고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네,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온전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이 유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을 열겠다, 성만찬을 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찬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16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셨죠. 잔을 받으사,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제일 정확한 장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잔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떡을 먹기 전에 잔을 먼저 마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 동안에 포도주 잔을 네 번이나 채워가지고 마십니다. 네 번을 채워서 첫 번째 잔을 받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쓴 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네 번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감사 기도였습니다. 잔을 이렇게 받으시고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20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잔도 내가 이 땅 위에서 마시는 마지막 잔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이렇게 한번 집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조금 다릅니다. 이 떡은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어져 있죠. 그래서 맛있습니다. 잘 씹히기도 하고. 근데 이 누룩 없는 떡은 밀가루 반죽에서 그대로 구워 놓은 것입니다.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합니다. 그 떡을 예수님께서 큰 덩어리를 손에 드시고는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감사기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는 그 떡을 손으로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찢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이 말씀은 떡을 찢으면서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서 찢어지는 것을 기억해다오 그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떡을 통해서 지금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드실 이 빵은요 다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다 칼로 잘라두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입니다. 뜯으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지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라져 있는 빵을 받아가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 가실 때는, 잔을 받고 떡을 받아 가실 때는 웬만하면은 막 웃고 즐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피이고 찢어주시는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일단 받으시면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이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잔입니다. 마지막 잔을 받으셔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몸이 찢어지면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 피는 생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의학계에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사람이 자기 피의 3분의 1 이상을 흘리면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구나. 근데 36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주었죠.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인 피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기꺼이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이 피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마다 계속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메시아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피죠. 새 언약은 이렇습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한 날이 있을 텐데 바로 그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이 성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날에 내가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옛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 저 주무시는가요? 저를 보세요. 예. 제가 이 흰 옷을 입으면 꼭 교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어요, 좀. 옛 언약의 특징은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못 지킵니다. 너무 쉽게 깨뜨리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계명을 받아왔죠. 돌에다가 새긴 계명입니다. 내려와서 분노를 하면서 깨뜨려버렸습니다. 옛 언약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쉽게 깨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우리가 받은 지금 예수님께서 체결하고 계시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맺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이, 옛날에는 언약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만은 먹고 마셔서 내 안에 피와 살이 되면은 그 새 언약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새 언약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새 언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새 언약은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법은 돌에 기록을 냈습니다. 돌판에 기록을 냈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돌에 기록을 했더니 너희가 너무 쉽게 깨뜨려 버리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꼼짝 못하게 하겠다 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신비에다 기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어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아예 만들어버리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십시오. 약간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이리로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만에 찾으십시오. 에스겔 36장, 예, 찾기가 참 힘들었었나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언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에는 언약이 돌에 새겨져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약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체가 성령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졸리우시는 분들도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딱 했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제가 앞에 있던 교회, 수영로 교회에 김태훈 선교사님, 우리 청년 중에도 태훈이가 있죠. 김태훈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간 이식의 권위자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냐면은 서울의 S병원과 서울의 H병원에서 간 이식의 권위자로 불러올렸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S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니라고 하는 음성을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딥니까? 그랬더니 이디오피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병원에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고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디오피아로 갔으면 잘 되어야죠. 그곳에 가서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잘 되어야 할 텐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병원에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몸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다시금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었냐면은 한센스 병인가 뭐 그겁니다. 한센병.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는데 뼈 마디마디가 굳어가고 나중에는 입술까지 다 굳어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인 선교사님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선교 지역에서 어디론가 열심히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주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러한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성만찬 대하지 마십시오. 이 성만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체결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때로 나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분노해야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 참아라. 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승만찬에 동참을 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승만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